리얼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혼 대변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러시아가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상황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군비 증강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경제를 도울 수 있는 추가적인 거시경제적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두 정상의 통화에 정통한 익명의 두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땅이 어느 시점에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 북쪽에서 침공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CNN 방송은 익명의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를 인용해 이날 두 정상 간 대화가 위기의 수준에 대한 양측의 불일치 때문에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이 여전히 위험하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며 공격이 이뤄질지에 대해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혼 대변인은 이 방송에서 익명의 소식통이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러시아의 침공 임박 가능성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미국 정부도 수개월 동안 경고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식 입장에 더해지거나 다른 어떤 보도 내용도 완벽한 가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오는 31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 직결시키고 기타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엔 헌장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오늘부터 유엔이 정한 올림픽 휴전기한이 시작됩니다. 이 기한은 앞서 지난달 3일 유엔 총회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결의안은 올림픽 개최국인 중국 정부의 주도로 작성돼 173개 나라가 공동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 개막 7일 전인 오늘부터 패럴림픽 폐막 7일 이후인 3월 20일까지 전 세계 분쟁을 중단하는 휴전기한이 설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전 세계 무력 분쟁 당사자들에게 휴전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갈등이 확산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호소는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포츠의 힘과 올림픽의 이상을 통해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중앙아시아 국가인 타지키스탄에 29만 9,520회분의 화이자 백신 기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백신 국제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의 과학, 법, 규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신속한 조달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타지키스탄에 기부하는 백신은 지난해 여름 바이든 행정부가 확보한 5억 회분의 일부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6일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기부한 백신 통계를 공개하면서 최소 112개 나라에서 4억 회분을 기부하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과 관련해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적 백신 기부는 유행병을 이기기 위한 미국의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세계적 유행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해결 방안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미국이 백신을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들에 기부해왔고 앞으로도 기부할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새해 들어 전체 인구 약 1천만 명 가운데 690만 명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이 시작된 이래 17,600명 이상이 확진됐고 125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27일에 지대지 전술 유도탄 시험발사와 지난 25일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각각 성공했다고 28일 공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외교를 우선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확인하면서도 북한이 도발하면 대가가 따른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주목하고 있다며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함경북도 북부 가끔 구름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어제 즉 27일 지대지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와 지난 25일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각각 성공했다고 28일 공개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년 8개월 만에 군수공장 시찰에 나서 국방력 강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이 지난 25일과 27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체계 갱신을 위한 시험 발사와 지대지 전술 유도탄 상용 전투부 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 발사를 각각 진행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또 발사된 두 발의 전술 유도탄들은 목표 섬을 정밀 타격했고 상용 전투부의 폭발 위력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된다는 게 확증됐다고 전했습니다. 상용 전투부는 전술 유도탄의 탄두부를 말하며 이에 따라 이번 시험 목적이 개량형 탄두부의 위력 테스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지대지 전술 유도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탄두 개량형 KN-23으로 추정됩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된 KN-23은 해상 표적인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 무인도인 알섬을 타격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앞서 27일 오전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두 발을 쏘았고 미사일 비행 거리는 약 190km, 정점 고도는 20km가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에 미사일 전투부 연구소라는 별도 기관이 북한 매체에 처음 언급됐다며 KN-23의 탄두부를 여러 가지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지하 관통탄이나 확산탄 등 다양한 재래식 탄두 탑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폭발 위력 증대를 위한 열 압력탄이나 전술핵 탄두 탑재를 위한 설계 변경을 시험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KN-23 이스칸데르가 핵탄두를 탑재하는 게 원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사거리가 아닌 그러니까 새로운 탄두의 무게를 달리하는 시험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 얘기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전술핵, 그러니까 핵탄두 탑재를 위한 탄두의 설계 변경을 시험하는 성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에 그 부분이 검증이 됐다 그러면 향후에 최대 사거리를 또다시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와 함께 지난 25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도 사흘 만에 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발사된 두 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동해상에 설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2시간 35분 17초를 비행해 1800km 기해선의 목표 섬을 명중했다며 장거리 순항미사일 체계의 전투 성능 실험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알섬과는 다른 무인도를 타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지난해 9월 쐈던 장거리 순항미사일보다 사거리가 300km 정도 늘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지난해 10월 북한 국방과학발전전람회에 처음 공개된 두 종류의 신형 기종 중 하나인 B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험 발사한 A형보다 사거리도 늘고 탑재 중량도 높은 기종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이번에 같은 기종의 미사일에 연료 양만 늘려 비행거리를 연장시켰을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레이더망 회피를 위해 최대한 낮은 고도를 제트 엔진의 추력으로 비행하는 미사일로 정밀타격에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새해 들어 벌써 6차례에 걸쳐 다종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까지 발사 장소를 달리해가며 잇따라 쏘는 데 대해 제재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국방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특히 날짜를 달리해서 행한 미사일 시험 발사의 내용을 한꺼번에 공개한 게 이례적이라며 섞어쏘기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요격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압박 메시지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뭐 이렇게 공개한 적은 없어요. 뭐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무기체계를 각각 다른 나라인데 이걸 한날에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뭐 다양한 무기체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과시했고 이런 다양한 무기체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탄도탄 방어망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가 큰 것이고
한편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있는 군수공장을 방문한 사실도 28일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날짜와 장소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을 보도한 것은 2019년 6월 자강도와 평남 군수공장을 연달아 찾은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또 김 위원장이 이번에 찾은 공장은 각종 미사일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 등을 개발하는 곳으로 최근 시설 현대화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함흥의 화학재료연구소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이 공장 핵심 관계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을 보면 이곳이 북한의 군수공업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입니다.
진짜 관계자일 경우에는요, 보안 문제로 해서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특히 미국이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인사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북한이 이딴 미사일 발사와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를 대내 매체에도 보도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제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 분야가 속도전을 벌이며 주민 결속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이 사실 성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제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고. 그러면은 국방 분야는 이거를 끌어올리기는 경제적인 분야보다는 쉬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고 목표치를 딱 제시해가지고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건 리더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방 공업 분야 되는 거죠.
김 위원장의 이번 군수공장 시찰에는 최측근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수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외교를 우선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확인하면서도 북한이 도발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This remains a priority challenge for the United States. We've spoken ever since we unveiled it.
프라이스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는 미국의 최우선 도전으로 남아있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공개한 이후부터 그렇게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또 이를 모색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란 점을 확인한 뒤 우리는 외교가 최우선 목표, 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도발들의 대가가 따른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And so that is why we are continuing to take action alongsi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vent the advancement of the DPRK.
북한의 최근 발사에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국무부와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한 북한인 등 8건의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고 이후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주재 유엔 대사가 이들 중 일부를 유엔 제재 대상자로 제안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대화 복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조건 없는 회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All the while our commitment to our allies in the region including the ROK and Japan remains ironclad.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영내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한결같으며 이는 과거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우리는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모색하고 있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반복해서 북한에 연락을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아직까지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그들이 건설적으로 관여하길 원한다면 이는 북한에 달린 일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 정권과 맺고 있는 것과 같지 않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우선 목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주목하고 있다며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위협에만 집중하고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는 관심을 두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최근 발사들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임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certainly, we're mindful of the destabilizing behavior by Pyongyang with respect to these recent tests. As a matter of fact,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우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러한 공격을 규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북한 정권이 도발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경우 북한의 발사는 기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사회 전체가 이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26일부터 일본과 연례 연합훈련 킨 에지를 시작한 가운데 미한 연합훈련 계획을 묻는 질문에 커비 대변인은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have an update for you on the U.S. South Korea exercise regimen. I would point you to U.S. Forces Korea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ir exercise regime.
커비 대변인은 주한 미군에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라면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과도 영내 위협과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훈련을 세밀히 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와 전 세계에서 훈련을 실시할 때 진공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변 안보 상황을 감안해 훈련이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발의한 패키지 법안에 남북한 관련 전략이 담겨 있어 주목됩니다. 한국에 대해선 협력 방안을 강조했고 북한에 대해선 각국의 제재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하원 민주당 지도부 주도로 최근 중국을 겨냥한 경쟁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경제와 안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전범위에 걸친 장기 투자 전략을 담은 패키지 법안입니다. 특히 한국 등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다자 협력이 강조됐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 외교, 경제, 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며 이런 협력에는 외교적 관여와 역내 개발, 에너지 안보와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다자 양자 조약 의무를 지키는 것도 미국의 정책이라며 이런 의무에는 일본과 한국, 필리핀, 대만, 호주에 대한 방어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 등 인도태평양 역내 파트너십에 상당한 가치를 둬야 한다면서 이는 공동의 이익을 더욱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태세를 갖추도록 미국과 동맹국 간 일관된 약속과 헌신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내 안보 환경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 구체적 파트너십과 경제, 상업, 기술, 안보 협력, 일관되고 가시적인 약속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어 정치, 경제, 군사적 강압 속에 동맹 방위와 일치된 상호 지원의 중요한 핵심 역량 획득에 관한 협력에 대해 고위급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관계와 파트너십 균열은 적국들을 이롭게 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집합적 능력을 약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권과 관련해선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역내 전역에 걸친 인권 증진을 위해 동맹 파트너국들과 양자 협력하고 역내 조약이나 다자협정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 조항에선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 협정을 충실히 따르고 시행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모든 아세안 정부들도 그렇게 하기를 독려하는 것을 미국의 정책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이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 인도 등 다른 경제, 정치, 안보 파트너 국가들과도 더욱 통합하고 결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법안에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프로그램에 북한 등 우려국가의 지원을 받는 개인의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방정부가 학술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제공하는 기초 연구 프로그램 지원자는 중국, 북한, 이란 등 우려국가로 판단되는 나라가 지식기술 이전의 대가로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악성 해외정부재능 채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이번 대중 패키지 법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핵심 문제와는 연관이 없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고 중국의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상황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기회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여러 발사체를 이렇게 잇따라 발사하는 건 우리에게 큰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Again, I think this series of launches of various projectiles is of great.
두자릭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전날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이번 발사는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절차와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묻는 질문에 우리의 중재 노력이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 mean, there's always thinking about where our good office's efforts could move the situation in the right direction, and we continue to look at.
유엔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 입장을 표명하면서 외교를 통한 당사국들의 해법 모색을 조언해 왔습니다. 에릭 카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북한의 앞선 탄도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지난 20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자릭 대변인은 지난 12일 북한 문제에 대해 아직도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고 잠재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남아있다며 이 문제는 모든 관련 회원국들이 주목해야 하고 외교관이든 언론인이든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는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당시 발사는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 간의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한 사무총장의 입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릭 카네코 유엔 부대변인은 27일 북한이 이달 들어 6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한 BOE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대화 복귀를 강조했습니다. 카네코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유럽연합은 반복적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와 영내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며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유는 27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가장 최근인 27일 등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는 국제와 영내 평화, 안보의 위협이며 대화를 재개하고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행동에 나서려는 국제적 노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반드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유는 북한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멈추고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대화 제의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또다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이유는 새롭고 의미 있는 외교 절차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유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미국 실무협상 장소를 제공했던 스웨덴도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국제적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가 이전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은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을 갖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두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14일과 17일엔 각각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25일엔 순항미사일 두 발을 쏘는 등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모두 6차례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대 압박 캠페인을 펼쳐온 전직 인사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의 실패 사례 중 하나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루 돕스의 팟캐스트 위대한 미국 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내 재임 시절엔 일어나지 않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나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는 많은 미사일들을 일일 단위로 보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 애리조나주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 지도부들이 러시아나 중국, 북한으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서 김정은이 다시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번처럼 단시간 내 많은 미사일을 쏜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27일까지 총 6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평균 3.5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임 시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인사들은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차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유엔 안보리에서도 추가 제재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고위 당국자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던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26일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러시아, 중국 문제와 더불어 북한을 언급하며 그들은 이처럼 약한 미국 대통령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앞으로 이런 대통령을 아마도 갖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 힐 기고문에서 핵 확산 실패에 대해 말하자면 2021년엔 이란과 북한이 눈에 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실패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에서도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 같다면서 시간은 언제나 확산자의 편이고 이란과 북한은 2021년을 잘 활용했지만 미국은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외교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또 이를 모색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n approach that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explores.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외교가 최우선 목표, 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발사가 북한 정권의 무책임함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민의 안위를 희생하며 무기 개발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런 상황이 대북 인도주의 관계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 한국과 관계를 개선해 경제를 개선하고 인권을 향상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거론하며 자위력 차원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주장은 자신들의 부정적인 정책에 대한 핑계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becomes the excuse that the North Koreans use for a lot of the negative policies they have.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의료, 식량 분야에는 매우 적은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로 외부의 위협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안위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자신들이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한국 등과 관계 개선을 시도해 위협을 최소화하려 해야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이들 국가의 대화 제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코로나 예방을 구실로 민간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 경제에서 여전히 활발한 부문은 군산 복합체라고 꼬집었습니다.
Under the pretext of COVID prevention, private economic activity has been stifled.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험이 필요하고 이는 이란 등 중동의 무기 구매자들에게 북한 미사일을 선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희소한 자원을 계속 투자하면서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직면했다며 무기 프로그램의 가격에는 돈뿐 아니라 주민들의 목숨도 계산돼야 한다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브래드 애덤스 아시아 지부장은 이 같은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활동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these are actual people who are working in the humanitarian community.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도주의 관계자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며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덤스 지부장은 북한 정권에 대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불필요하고 도발적인 미사일 시스템 대신 대중의 복지를 위해 재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자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인식과 일치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정권은 식량과 보건, 기본적인 서비스에 사용해야 할 귀중한 자원을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으로 전용해 자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국방비를 지출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호주 민간연구기관 경제평화연구소가 공개한 2021년 세계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GDP의 24%를 군사비에 지출해 조사 대상국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한국 등은 4에서 2% 안팎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2018년 세계 군비 지출과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연평균 국내 총 생산 144억 달러 중 33억 5천만 달러를 국방비로 사용했다고 추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가 한국의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정책 등과 관련해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주요 후보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매우 대조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적극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산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대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로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 옹호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가 한국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인권 관련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5일자로 한국의 4대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15개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보냈다며 3월 9일 실시될 대선에 맞춰 다음 달 24일에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윤이나 한국선임연구원은 성명에서 차기 한국 대통령은 날로 발전하는 한국의 경제적 세계적 위상에 맞춰 국내외 인권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시급한 사안에 대한 인권정책, 남북한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질의서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후보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명시한 북한 인권재단 설립과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지명 관련 구체적 단계와 일정 제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를 포함해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후보 자신의 대북 인권 정책 설명을 요청한 겁니다. 이런 질의는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압박하며 개선 노력의 강화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13일 발표한 연례 세계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거부했고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등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북한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드는 등 한반도에서의 인권 증진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이번 주 BOA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을 안보 긴장 완화 논의를 위해 맞바꿀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것은 편협한 관점으로 북한인권 증진이 평화 의제와 상반된다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adly has viewed human rights as something that needs to be traded off in order to discuss.
미국의 인권 관련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현 대북 인권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차기 한국 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27일 BOA에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대북 정책 방향,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존 대북 정책에 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관여하고 남북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기회 증진 등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을 더 압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hope that whoever is elected president of South Korea.
킹 전 특사는 또 차기 한국 정부와 미국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를 다시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장도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한국 대통령이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통해 배우길 바란다며 침묵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 인권 상황에 다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BOA에 차기 한국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해 연대감을 표시하고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며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One to express solidarity with the human rights and welfare of the North Korean people go beyond government relations.
하지만 킹 전 특사가 지적한 대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두 후보의 북한 인권 공약이 첨예하게 달라 누가 청와대에 입성하느냐에 따라 노선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과 USB 등 물리적으로 외부 정보를 보내는 모든 시도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평화수단이라면서 적극 옹호하고 유엔과 미국 의회에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까지 보낸 바 있습니다. 또 과거 인터넷 사회관계망을 통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탈북운동가들을 향해 푼돈을 벌려고 북한 인권운동을 빙자해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위신을 떨어뜨린다며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옳은 결정이라고 옹호했었고 지난해 11월 외신 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밝힌 대북정책에선 인권에 관한 언급 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경쟁은 의미도 실도 없으면 자, 저는 경기도 시작된 2020년 8월 대북 원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유엔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 법원 의료협력, 그리고 그린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24일 외교안보 관련 비전 발표 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과 적극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윤 후보는 또 탈북민 대우와 관련해 26일 이북 5도민 탈북민 신년 할례식에 참석해 먼저 온 통일인 3만 4천여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인 태용호 의원을 탈북민 다문화 이북 5도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에서 15%를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앞서 대화 국면에서도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은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며 북핵과 더불어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용권입니다.
유엔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북한이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스위스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축회의 보이콧과 유엔 규정 개정을 위한 노력 등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는 북한이 지난 2011년에 이어 또다시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해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은 한 반복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 외교부 공보실은 27일 북한의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군축회의 의장국은 회원국들이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돌아가며 각각 4주 동안 맡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규정은 군축회의가 결성된 지난 1979년 채택돼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 배경을 가진 회원국들이 의장국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외교부 공보실은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규정 개정은 모든 군축회의 회원국들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측은 27일 북한이 순회 의장국을 맡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에 서면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웨덴은 군축회의를 중시하고 있지만 수십 년째 의미 있는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관련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네바 소재 유엔 유럽본부는 지난 18일 북한이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북한이 처음으로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자 캐나다의 군축회의 참여 보이콧 선언 등 각국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수출하는 북한이 2011년에 이어 또다시 군축회의 의장국이 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member, North Korea is the only nation that has withdrawn from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fter they signed it, and the only nation to test a nuclear weapon in this century. So there's an element of real absurdity.
핵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했다가 탈퇴한 유일한 나라며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인 북한이 군축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장국 활동을 막기 위해 각국이 단합해 군축회의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매닝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무기를 확산하는 북한이 유엔 회의를 주재하도록 허용한 것은 유엔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is is a problem with the United Nations and its rules, and they need to be changed. This undermines the credibility of the United Nations, And, you know, it's really an embarrassment to the United Nations.
백설연구원은 미국이 단순히 군축회의를 보이콧하는 대신 유엔 개혁에 전념해야 한다며 미국과 자유와 법치를 믿는 다른 나라들이 함께 규정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79년 설립된 유엔 군축회의는 세계 유일의 다자군축 협상 포럼으로 핵군축과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소극적 안전보장 등을 논의합니다. 북한은 현재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축회의에 지난 1996년 가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이 북한 선교와 심리 상담을 주제로 다루는 정규 과목을 개설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트라우마의 정의에 대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 물리적으로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을 말합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 플러튼에 소재한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한진 교수는 공산주의 독재 정권 아래 세뇌 교육과 공포 정치에 억눌려 있는 북한 주민의 트라우마에 주목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험하는 트라우마는 선천적이고 지속적이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벌어진다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태어나서부터 벌써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서 사는데 그게 아예 문화적으로 이제는 정착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중 구조에서 살아가잖아요. 이분들은 그 어떻게 보면 보호 본능 자기를 그 지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 하나로 이 체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반항하면 뭐 당장 끌려가니까 그리고 혼자 끌려가는 게 아니라 3대까지 다 수용소에 들어가니까 자기를 속이고 철저하게 김일성 수령동지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믿는 게 뭔지를 고민해보기보다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데서 이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순종을 하고 있지?
개인의 자유가 말살된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상화된 트라우마는 단발적 사건이 가져오는 트라우마와 다른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 시 북한 사회의 반응은 종교 집단의 교주를 잃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비정상적인 집단의 심리를 엿볼 수 있었다면 현재는 주민 개개인이 혼란 속에 있다고 한진 교수는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들이 속고 있는 걸 이제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김정은 세대에 와서는 뭐 그 계속 노출이 되니까 뭐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붕괴 후의 트라우마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밖에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만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자기가 믿고 따랐던 수령이 완전 폭개비고 그리고 엄청나게 우리를 가혹하게 혹사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이들한테 혼란이 오고 트라우마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이들이 경험하는 혼란은 북한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북한 붕괴 시 주민들이 겪을 트라우마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한진 교수가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북한 선교와 심리학을 가르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복음주의 기독교를 통한 세계 선교를 목표로 지난 1995년 설립됐습니다.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과 중동, 아프리카 등 상당수의 현지 선교사들도 실시간과 통신 온라인을 통해 학위를 얻고 있습니다. 다문화 선교 교육과 함께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정규 과목이 지속적으로 개설되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고위급 엘리트 탈북민이 직접 북한 선교를 다뤘던 것을 시작으로 북한 재난 시 유엔이 인정하는 재난구조요원 훈련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심리학 박사인 1.5세 한인 교수에 의해 북한 선교 교육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 학교에서 북한 선교, 북한의 가정과 결혼 등을 가르쳐온 한진 교수는 한인 이민자로 아버지가 북한 김일성 대학교를 졸업했고 한국전쟁 당시 혈혈단신 피난했던 이산가족이기도 합니다. 외조부도 평양 출신인 한 교수의 집안 내력은 일찌감치 한 교수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만들었고 북한 선교단체에 발을 들이면서 심리학 박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심리학의 전적인 의존이 아닌 기독교 세계관으로 걸러진 기독교 심리학입니다.
우리 어떤 영적인 부분, 어떤 심령을 가장 가까이 접근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그 잘못 사용하면 영혼을 다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성경적 심리학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균형을 잡기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 소위 말하는 기독교 심리학도 보통 다섯 가지 비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다섯 가지 비유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다 약점이고 강점이 있는데 아직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극단적으로 뭐 성경만 가지고 한다? 저는 그건 또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심리학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이걸 골라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게 성경적이고 우리가 어느 거는 버리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시 truth encounter,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한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론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탈북 여성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 치유받는 상황을 주목하며 영적 치유로 트라우마가 해결되는 사례를 설명합니다. 한 교수에 따르면 3년 전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트라우마 상담을 위해 현지로 파견한 인력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미 회복된 여성들의 상황을 접했고 현대 심리학과 상담의 영역을 뛰어넘는 체험, 즉 영적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탈북 여성들의 치유가 영구적인 것인지 일시 감정적 변화였는지 장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심리학 접근은 여전히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진 교수의 이번 학기 과목은 4개월 기간인 봄 학기 동안 진행되는데 크게 공산주의와 김일성 연구 그리고 트라우마 치료로 구성됩니다. 한진 교수의 설명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이 과목은 이제 북한 선교의 상담과 심리학적 이슈를 연구하는 과목이라고 이제 큰 제목을 걸어놓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공산주의 역사 공부가 있고요. 두 번째 김일성 연구. 그거는 공산주의에서도 김일성이 그 주체 사상을 그 내세우면서 사실은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기 우상 숭배로 갔기 때문에 이 북한이라는 특별한 그 이 사회 구조와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이제 김일성을 알아야죠. 그리고 주체 사상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큰 그림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공산주의 이론의 뿌리가 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주의 스탈린, 김일성의 생애와 주체 사상의 배경과 내용, 기독교를 모방한 이단적 종교로 확립한 북한의 현실, 그리고 북한 붕괴 시 발생할 다양한 사회적 병리 현상 연구를 위한 독일 통일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치유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네, 동독과 서독 통일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으니까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 주민 상담을 필요한 트라우마 치료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이 겪을 정신적, 심리적, 영적 치료를 다루게 됩니다. 한진 교수는 이 학교와 자신이 소속된 선교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UN 재난구조요원 훈련을 마치고 이번 강의를 통해 북한 선교에 필요한 이론적 역량을 더한다면 향후 북한시 북한에 투입돼 직접 북한 주민을 돕는 인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진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북한의 붕괴가 오래지 않아 다가올 거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온다면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소련의 붕괴 등을 통해 공산주의의 한계를 목격했음에도 북한의 김씨 정권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곧 북한이 이단 종교로서 심각한 영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결국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붕괴됐을 경우에 이들한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충격, 영적인 어떤 어두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산주의가 뭔지, 영적 전쟁이 뭔지,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그 순종시키는 것. 그게 결국 제가 생각하는 항상 인간 회복의 가장 기초적인 그 뼈대거든요.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시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6년 1월 28일 미국 우주 왕복선 챌린저 호가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73초 만에 불길에 휩싸인 채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챌린저 호에 탑승했던 민간 우주비행사 제1호인 크리스타 맥걸리피 씨를 포함한 7명의 승무원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Looks like a couple of the solid rocket boosters blew away from the side of the shuttle in an explosion.
이날 챌린저호의 발사 장면을 보기 위해 TV 앞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시청자들은 하얀 연기만 가득한 하늘을 보며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이날 참사로 미국 우주 왕복선 발사 계획은 거의 3년 동안 연기되게 됩니다. 1887년 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에펠탑의 건설 공사가 시작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2년 뒤인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파리 만국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에 맞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프랑스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에펠탑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시민들은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 한가운데 철탑을 세우면 위상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에펠탑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건축가 구스타프 에펠은 1887년 1월 28일 자신의 이름을 딴 에펠탑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2년 후인 1889년 이를 완공하게 됩니다. 높이 320m에 다다르는 에펠탑은 이후 1931년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질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각광받게 됩니다. 에펠탑은 지금도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해 주세요.